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신앙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 신앙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5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으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비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자유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그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게 하옵소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신앙의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을 같이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번에 부흥회 때도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자, 신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제가 미리 친절하게 답을 다 드렸어요. 원래는 예, 블랭크를 해야 되는데 답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얼마나 단순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먼트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자고요? 따르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믿고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믿지만 나는 안 따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건데, 믿고 따라야 되는데 왜 믿고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따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허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허들이란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육상 경기에 보면 100m 달리기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110m 허들 경기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장애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100m 달리기는 무조건 달리면 됩니다. 근데 110m 허들은 몇 개의 허들, 장애물이 있냐면 10개가 있어요. 10개를 세워놓습니다. 자, 근데 그 10개가요, 뛰어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 뛰어넘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만 점프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개나 뛰어넘어요? 10개나 뛰어넘어야 결승점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육상 경기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목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넘어야 할 허들들이 있더라. 이걸 신앙의 허들,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발견을 해보려고 해요. 그 세 가지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허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허들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어디에 없다고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의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어려운데라는외적인요소로나신앙생활을못할것같아요라고했는데한어느시간이지난다음에과거를돌아보니까문제가어디에있어요내안에있더라는거예요내안에허들들이장애물들이곳곳마다있더라는거예요그중에오늘본문에서예수님은세가지를콕집어서가장자주또가장많은성도님들이걸려넘어지는핵심부분이내면의허들의세가지중에이제하나씩하나씩우리가한번살펴볼텐데첫번째신앙의허들이있습니다첫번째신앙의허들그것은뭐냐면보상심리입니다보상심리한편만넘겨주시겠습니까예신앙의첫번째허들이뭐라고요보상심리잘들으셔야돼요허들의내용이뭐냐면보상심리예요심리라는것도결국은누구이야기입니까내이야기죠내마음에서일어나는게뭐냐면보상받고싶은마음이라는거예요그래서뭐라고썼냐면제가어떤질문을했냐면예수님을잘믿으면보상이있을까요예간사목사님이오실때는대답잘하시더만 예저는그런스타일이아니니까제스타일대로갑니다예자예수님을잘믿으면보상이있을까있으면있는것같기도하고없는것같기도하고있다고하자니분강사목사님그러잖아요답은다정해놓고물어본다고없는거아닌가근데없다고하자니제가내가알고있는성경지식으로는있던데이게두가지가공존하다보니까헷갈리는거예요자예수님을잘믿으면보상이있을까자여러분들에게누가복음18장29절30절을대표적인예수님이말씀해주신본문인데그내용을보면내가너에게말하는데하나님의나라를위하여무엇을버리면요집아내형제부모자녀를버리면너희가무엇을받는다고합니까복을받는데몇배여러배를받는데어디서받아요현세에서죽어서가아니라천국에서가아니라현세에제가의도적으로줄을쳐놨습니다이건누구의말이에요예수님의말씀이에요제가마음대로지어놓은게아닙니다현세란건어떤세상이에요우리가살고있는이세상을말하는거예요이현세에몇배를받아요두배세배가아니라여러배라고말합니다그리고내세에도영생을받지못할자가없다이봄을어떻게해석할것이냐라는것은해석의문제는나중으로치고중요한건뭡니까현세의복을받는다근데누구에게이복이주어진다고요무엇을버리는자가요집을버리는자가여러분상상해보세요집을버리고나서무엇을받겠습니까집을버리는자가무엇을받을수있겠어요집보다더좋은데가어디있어요내집을버리고무엇을더얻을수있죠이세상에서고민이되죠예이거고민하고제가질문을던진겁니다자아내를버리래요하나님이딱지어주신아내인데우리가결혼사역할때뭡니까하나님이딱지어주신자를인간이사람이나눌수없다라고선언을하지않습니까이게성경에나온말씀이에요근데아내를버리면현재에여러배를받는데몇명을얻어요구약에욥은몇명얻었습니까그뒤에예여러분아브라함몇명입니까아내가야곱은몇명입니까야곱네명이에요그런뜻일까요잘들으셔야돼요그리고형제를버리래요피를나눈혈통을나눈형제를버릴수있어요없어요못버립니다혈연은못끊습니다동서를막론하고못끊습니다근데형제를버리면현세에서형제를또다른형제를얻을수있다고말하는것일까요부모와자녀를버리래요어떻게부모를버립니까어떻게내가낳은자녀를버릴수있겠습니까내가자녀를버리면여러배를받는데요무엇을더받는다는뜻일까요너무어려운이야기를우리에게해주셨단말이에요자그러나중요한것은뭡니까하나님을위하여하나님나라를위하여하나님나라를위한다는것은예수님을위하여우리가헌신하면주님이내버려두지않으신다는건분명하잖아요어떤식으로축복을주실지는알수없지만분명한것은하나님이현실에서우리에게복을주신다는거예요자그러다보니우리마음에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 보상이 얼마나 확실하냐. 보상이 확실하면 사람들은 희생을 합니다. 보상이 불확실하면 희생을 안 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너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일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유치합니까? 안 하도 유치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보상이 없으면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죠? 고진감래. 오래간만에 저기 사자성어를 씁니다. 고진감래. 너무 잘 아시죠? 뭐가 먼저 와요? 예, 고생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즐거움이 따라옵니다. 고진감래. 즐거울 자죠. 즐거울 고진감래. 감자가 즐겁다는 거죠. 온다는 거죠. 내가 온다는 거죠. 자, 고생이 먼저 온 다음에 그 고생을 한껏 겪고 나면 뭐가 따라와요? 예,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럼 기독교도 마찬가지일까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여러분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희생하면 언젠가는 주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보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자, 57절 한번 볼까요? 57절. 자,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되어 있죠? 어디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아주 대단한 것이죠. 자, 여기에 어떤 보상의 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가시든지가 아니라 뭐래 조건을 걸었다면 보상이 심리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단히 좋은 신앙입니다. 사실은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 때 이런 성도를 만들려고 싶어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누구를 따르겠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 이런 분들을 만들게 제자 훈련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을 만들려고 부흥회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분들을 만들려고 마태복음 읽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되 조건 없이. 아무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나 다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58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길을 확 꺾어버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누구는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잠을 잘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내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렌트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숙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호텔에 들어가 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나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늘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주무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숙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누구에게요?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훌륭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 대충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열심 있는 성도를 향하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왜 이렇게 서로 안 맞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꿰뚫어 보신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위대한 신앙 고백,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속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내면에 숨겨져 있는 보상 심리를 예수님이 끄집어 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들켰습니다. 꽁꽁 숨겨놨는데 들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숨겨놨는데 들킬 때 제일 창피한 거 아시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셨을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안 넘어가신 경우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콕콕 집으셨을까요? 아니,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속마음이 안 그럴 수 있죠. 상황에 따라 마음 변할 수 있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뭡니까? 너의 속마음을 내가 알아. 너 인자는 머리 듣고 없어. 네가 나를 따른다고? 나는 머리 듣고 없어. 나를 따르는 너도 어디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 듣고 없어.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따라갈수록 무슨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생길만 열린다는 겁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원할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주소인 거지요. 이걸 아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속마음을 알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가 나를 따른다고? 내가 어디 가든지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럼 너의 속마음을 들여다봐. 너에게 정직하게 너의 마음을 들여다봐. 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오병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르면 풍랑 속에서도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이 사람이 소문으로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따르면 적어도 믿지지는 않겠다. 예수님을 따르면 적어도 내가 손해볼 일은 없겠다. 잠깐 손해봐도 충분히 이것을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니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요.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보상 심리를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사랑하는 제 아내를 얻었을 때 저는 보상받았습니다. 가난한 신학생이 이걸 선택해주는 제 아내가 얼마나 제가 고마웠겠습니까? 한 푼도 없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단돈 10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 아내는 그때 직장 생활했는데 자기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제 목표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돈 한 푼도 없이. 근데 제 아내를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 받았죠. 받았다고 해주세요. 왜 안 받았다고 해야 되니까 받았습니다. 또 결혼했는데 딸과 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기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잖아요. 그러나 너무 이쁜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자녀를 주신 그 복이 얼마나 컸으면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시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부분을 해결해 주시더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상 받았지요. 자, 그런데 그 보상 받았는데 그 보상 받았다는 그 경험이 저의 족쇄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또 다른 보상을 기대하면서 언제요? 이거예요. 언제 주실 건데요? 언제요?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아,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헌신하지요. 그날을 위해서 또 오늘도 헌신하지요. 근데 그날이 계속 미뤄져 안 미뤄져요? 뒤로 밀어지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시험 들어서 시험에 빠지더라는 거죠. 무엇이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까? 숨겨져 있는 보상심리가 야금야금 그 영혼을 파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탁 꼬집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네가 나를 따라와봐. 이제는 오병이요. 나 한 번만 예수님이 두 번만 이렇게 그러거든요. 세 번, 네 번 없었습니다. 예, 물 위로 건는 것도 한 번만 보여주셨어요. 거의 일회성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런 이야기만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보상 심리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이 나오는데요. 그 치유책의 두 가지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제자의 길에는 무엇이 없을 수 있다고요? 보상이 없을 수 있다. 아멘? 노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없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다. 저는 이걸 결혼해봐서 알았습니다. 자식을 낳은 다음에 알았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것만 자체로 저는 복이었습니다.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이 뭘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애들 태어나서 내 눈앞에서 아장아장 걷는 것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그렇더라니까요. 나중에 우리 마음이 세속화되고 우리 마음이 물질화돼가지고 뭔가 기대해서 그렇지 순수한 마음은 같이 있는 것 자체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자체로 복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곳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길거리에서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만 있다면 그곳으로 보상받았다 라는 믿음만 있다면 그 모든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보상심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보상받았다라는 그 심리를 스스로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오염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허들로 가볼까요? 두 번째 허들은 자,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몇 순위 신앙이요? 2순위 신앙이요. 1순위 신앙이 아니라 2순위 신앙이 허들입니다. 2순위 신앙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삶의 2순위가 누구라고요? 오, 목사님 이거 너무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항상 2순위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때때로 2순위에 있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가끔 2순위에 있고 늘 1순위인데 가끔 2순위로 밀려날 때가 있을 뿐이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그 속마음을 제가 드러내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에서 몇 순위예요? 2순위예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성도는 제대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아니요 나는 항상 예수님이 1순위예요 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 허들 앞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겁을 내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늘 몇 순위라고요? 1순위가 아니더라고요. 2순위라고요. 그걸 5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59절을 읽기 전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그러면 1순위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게 내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면 1순위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나에게 1순위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너무 커서 항상 나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순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 우리가 그렇다는데 왜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속마음이라니까요. 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5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또 다른 사람 앞에 있는 50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에게 예수님이 이번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장례식을 앞두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이렇게 시간 타이밍을 이렇게 안 맞게 부르실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래서 이순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른 날이었으면 예,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을 텐데 하필이면 이 순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무엇이 1순위니까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게 1순위니까요. 누가 감히 여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 알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상대방 마음과 똑같다는 거 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어도요, 아버지를 먼저 장사해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때 저를 부른 게 잘못이지. 예수님이 이때 불렀으니까 문제죠. 다른 날에 부르셨어야죠.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불렀으면 아멘 하고 따라갈 텐데,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나를 부르신다니요. 왜 나를 시험 들게 하십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가까운지. 결국은 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누구보다 먼저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인 거예요. 자, 먼저 따라,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지만 이란 말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나로 먼저 가서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오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라는 원망을 예수님께 할 뿐이지 사실은 내게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해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괜찮을까요? 이 아버지 장례를 끝내고 나면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오늘 이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1순위인 줄 알았어요. 늘 1순위인 줄 알았어요. 내 딸 우리 소은이가 딱 태어나니까 제가 몇 순위예요? 어떻게 잘하세요? 다 집에서 그렇게 하시죠? 2순위로 밀려나요. 제가 슬펐을까요? 안 슬펐겠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약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인간적인 경험이 예수님께 투영됐을 때 예수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1순위라고 했는데 잠시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쏟아보면 내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내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줘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1순위였어요. 근데 딸이 생겼어요. 딸에게 관심이 쏠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상해합니다. 왜 내가 1순위가 아니야? 내가 왜 2순위야? 이런 바보 없잖아요. 이 심리를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내일만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동조해 주셔야지요. 무슨 말일까요? 이 중요한 일이 예수님을 2순위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요. 이미 내 안에서 누구를 1순위에서 밀어낸 거죠? 예수님을 1순위에서 밀어낸 거예요. 나에게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늘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일만 해결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요. 그 일만 해결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요. 늘 그러다가 예수님은 늘 언제 있어요? 2순위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인생에서 3순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2순위예요. 그런데1순위에앉아본적이없습니다이걸인정하는순간우리는이제부터예수님의말씀이눈에들어옵니다자59절예수님이뭐라고하셨습니까다른사람에게나를따라하시니그가이르나로먼저내아버지장사하게해서그다음문장보세요60절에60절보면은이르시되예수님이이렇게말씀하십니다이르시되죽은자들로자기의죽은자들을장사하게하고무슨말입니까너어디가지말라는거예요장례식에가지말라고요사랑하는성도여러분감당하시겠어요못감당하시겠어요왜감당못할까요이건내문제가아니라누구의문제라고요예수님의문제이기때문에같이해결하자고요그러니까어디가자고요같이장례식에가자고요근데예수님뭐라고합니까너장례식가지말고누구따라오라고요나를따라오라고요그러면서하시는말씀이장례식에가지말고너는가서어디로가라고요장례식가지말고하나님나라를전파하러가이정도로예수님이말씀을하셨습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잘들으십시오우리강사목사님이워낙신앙생활이쉽다고하는바람에제가지금굉장히곤란해졌는데저는신앙생활은쉬운것같지만굉장히어렵다고생각하는사람이기때문에 예조금만들어가면엄청어려워져요예엄청어려워져요우리는이걸두개를묶고싶어요장례식도가면서누구뭘전파해요하나님나라를전파하고싶은데왜선택을하라고하시는지이게속상한거예요이게여러분선택을강요받을때제일힘들지요선택은강요하는게아니지요선택은맡기는거지요툭던져놓고네가선택해이게우리가생각하는선택이지요근데예수님뭐랍니까너는장례식에가지말고하나님나라를전파하러가선택입니까명령입니까명령입니다근데우리는이것을뭐로받아들이는거예요선택으로받아들이는거예요내선택으로아닙니다우리는선택할자격이없습니다우리는선택할수있는능력도없습니다우리는따를것인가말것인가예요하나님나라를전파할것인가말것인가예요하나님나라를전파하다보면장례식에갈수있어요없어요못갈수도있다라는걸받아들일수있는그정도의신앙생활을갖고있는지를예수님이지금물어보신것입니다신앙생활이어려울까요쉬울까요아니지난주에붕해놓고는오늘또시험들게하시네그러나예수님과함께하면쉽다는걸여러분들기억해주시기바랍니다자치유책보세요이순희신앙의치유책이있어요언제나가아니라지금이주님을따를때입니다무슨말일까요우리가뭐라고합니까언제나나는예수님과같이갈수있어요그러나지금은요뭐부터하자고요더중요한일부터하자고요근데바로그지금이라는때주님이뭐랍니까나를따르라고하십니다어렵지않을수있어요근데우리가어디에안주하냐면언제나예수님은언제나예배드릴수있고언제나성경읽을수있고언제나기도할수있고언제나언제나언제나하다가몇년을놓으셨어요지금언제나하다가요근데지금이기도할때고지금이예배할때고지금이말씀을읽을때고지금이하나님나라를전파할때라고하신다면여러분들어떻게하시겠습니까이부분을우리가신앙의허들로인정하고뛰어넘으셔야돼요자세번째로볼까요세번째이건더우리에게밀접합니다앞에있는내용과는차원이다르게이제우리의몸과마음으로다젖어있는거예요무슨신앙이요핑계신앙핑계신앙이뭐냐예수님을지금따를수없는이유를찾기시작을합니다지금은따를수없는이유핑계신앙이두번째하고연결이좀되는데요 자, 핑계 신앙이 어떤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핑계 신앙은 그런데요. 언제 그런데요로 붙이죠? 요요요요. 아 그래요. 맞아. 그런데요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진심이 나오죠. 진심. 그런데요 앞문장이 진심이 아니라 그런데요 뒷문장이 진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문장이 재밌어요. 따르겠습니다 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 피리어도 하면 되는데 따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그런데요 그런데요. 따르겠습니다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오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바로 핑계 신앙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핑계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유치한 질문입니다. 핑계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좋은 핑계 많습니다. 지혜로운 핑계 많습니다. 어떤 상황을 모면할 때 핑계를 댈 때 너무 스마트하게 핑계를 대서 그 순간을 모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핑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핑계는 일상화되어 있어요. 내 몸과 마음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게 핑계입니다. 근데 그 핑계가 워낙 일상화되고 내 몸과 마음에 젖어 있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신앙에 의해 들어가서도 이 핑계 신앙이 내 발목을 잡더라. 어떤 식으로 잡냐면 오늘 본문처럼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따르면 되는데 따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못하고요 가족과 작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핑계들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늘 사족이 붙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언제 안정이 될까요? 언제요? 안정이 이 정도면 옆 사람이 볼 때 이 정도면 안정인데 아니요 난 여전히 배가 고파. 난 여전히 배가 고파. 난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아니 그만큼 축복 주셨는데 아니 더 필요해. 더 필요해. 내 목표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없을 때의 목표와 좀 생겼을 때의 목표와 더 많이 생겼을 때의 목표가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떨어져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지상정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좀 더 안정이 되면요. 또 하나 아이들이 다 크면요. 얼마나 커야 될까요? 아이들이 크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이제 저는 둘째도 대학 갔습니다. 다 키웠나요? 안 키웠나요? 안 키웠더라고요. 저는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합니다. 엄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나 내 새끼 그래? 아니야. 어제 통화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뭘 보셨대요? 90세가 넘는 95세가 되는 할머니가 75세가 되는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금쪽같은 내 새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TV에서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대요. 왜? 자기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금쪽같은 내 새끼. 75세인 백발이 성성한 아들을 놓고 뭐라고요? 금쪽같은 내 새끼. 못 놓습니다. 눈을 감을 때까지 못 놓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헌신할 수 있다고요? 아이들이 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요? 언제요? 언제요?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미국은 리타이어가 너무 일상화되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자, 은퇴하고 났더니 어때요? 더 바빠요? 안 바빠요? 저는 안 해봐서 이 영역은 제가 어떻게 침범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바쁘다는 이야기는 전 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더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왜 우리 인생은 이럴까요?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핑계를 왜 예수님께 주님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많은 가족. 나에게 하나님이 가족 주셨잖아요. 이 가족 주셨는데 이 가족을 내가 잘 건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뭡니까진심은어디입니까가족과작별하고얼른와서따르겠다는거예요아니죠너는가면안돌아와돌아온다해도너는또갈사람이야그래서예수님이이렇게마지막에62절에말씀하십니다같이한번읽어볼까요시작예수께서이르시되손에쟁기를잡고뒤를돌아보는자는하나님나라에합당하지아니아니라농부를비우면농부가손에쟁기를잡았어요쟁기를잡았다는건지금뭐하고있다는거예요밭을간단한거죠쟁기를잡는순간그사람은지금부터뭐해야됩니까무조건밭을갈아야합니다근데뒤돌아봐요쟁기를잡아놓고뒤돌아봐요무슨뜻일까요밭을갈지안겠다는거예요뒤에누가왔다는게아니고요뒤에누가나를부른다는게아니라쟁기를잡는순간에밭을가는데만집중해야되는데돌아보는순간이사람은뭘멈추는거예요밭을가는걸멈추고있다는거예요딱그이야기입니다하나님나라에들어가서이제하나님나라에쏙들어가서그하나님나라를위해서살아야될인생이자꾸뒤로돌아봐요뒤를돌아봅니다뒤를돌아본다는건뭡니까예수님난여전히몸은어디가있다는거예요하나님나라에가있고뭐만돌렸다는거예요뭐만고개만돌려고개만그러나여러분아십니까내눈이가는곳에마음이가는거아시죠예수님은지금이렇게자기를따르려고하는사람들의세부류를짚으시면서우리가주님을믿고따라야되는데왜믿는데따르지못하고왜믿는데자꾸뒤로미루게되고왜믿는데그런데요그런데요그런데요라는핑계거리를찾을수밖에없는인생인가했을때그것은우리를보고좌절하라는것이아니라결국우리의신앙을가로막는것은세상이아니라우리의신앙을가로막는것은외부의요건이아니라결국은무슨문제라는건내안에있는내마음속에있는이심리를정확하게들여다보지못하기때문에그렇다는거예요그래서세번째치유책은이것입니다핑계신앙이여러분스멀스멀올라올때마다이렇게오십시오먼저누구의나라를구하자고요하나님나라를구하고그다음에요뒤돌아보지말고앞으로아주별거아닌것처럼보이지만요스테이먼트를마음에담아두고내가지금뒤로자꾸돌아보려고해요자꾸뭔가나를잡고있는것처럼보여요그럴때마다요뒤돌아보지말고앞으로이마음을스스로에게한번각인을시켜보자는것이죠그래서이렇게결론을내리기를원합니다세가지결론으로제가마무리를했는데요첫번째는같이읽어봅니다시작신앙의길에는언제나허들이있음을기억하고굳건한믿음으로대비하자라는거예요굳건한믿음으로대비하죠흔들리지마세요오늘이말씀을듣고아나는신앙생활못하겠어요아니라굳건한믿음을주신하나님이계시니까여러분대비하자는거예요여러분자신에게서일어나는것들을여러분끄집어내면서주님이거이게저의솔직한마음이에요제가이럴수밖에없어요자꾸그런데요라는말만해요이것좀해결해달라고굳건한믿음으로대비하셔야됩니다두번째는우리에게는위로자가계십니다같이읽어봅니다예수님은자기를부인하고자기십자가의길을가심으로이모든허물을뛰어넘으셨습니다누가요내가믿고따르는예수님이나만그길가라고하신게아니라그분이먼저그길을가셔서다뛰어넘으셨습니다이게복음이에요이복음이우리에게있으니우리는예수님과함께그장애물들을뛰어넘을수있다는거예요그래서마지막에세번째를같이읽습니다시작우리는예수님을삶의중심에모시고오늘부터어떤허물을뛰어넘을지기도로결심하십시오기도로누구와의논할거없어요오늘듣는가운데아나는어디에마음이걸리더라나는어느부분에아내가이래서신앙생활이자꾸주저앉게되는구나내가열심히했는데어느순간딱주저앉는이유가나도모르게내안에이심리가작동을해가지고이세가지중에하나가어떤부분이이날은1번이이날은2번이저날은3번이자꾸내마음에서나의심리를와해시켜서주저앉게만들더라아니요일어설수있어야합니다우리는주님이가신길을가는거지주님이안가신길을우리보고가라고하지않으셨습니다예수님이가셨기때문에그분손잡고아기가아장아장엄마의손잡고가듯이그분손잡고가면이허물들을이허들을이장애물들을다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이번 하반기 부흥이 끝나고 나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허들을 뛰어넘어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주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과분한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닌가? 아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내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허들을 다 뛰어넘으셨고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같이 뛰어넘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셔서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